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 예배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정말 존 맥아더라고 하는 그 훌륭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지어놓은 그 책,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요약을 해놓은 그 책, 그 책이 너무나 큰 복이 됐습니다. 제게도 너무나 큰 복이 됐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연구를 하고 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제 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고, 더욱이 자매 모임에서는 이 예배책을 가지고 16번 이상 아마 모여서 이 책을 가지고 심도 있게 서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 교회 안에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각성,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성이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 기쁨, 감사, 찬양, 노래 이런 거를 충만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이게 이번 예배 시리즈의 이제 모토가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21번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예배 시리즈를 종결하는 그러한 그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사실 더 남았는데 그거는 예배하고 찬송하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또 특별히 이제 내서 이걸 주일에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좀 시간을 좀 내서 예배와 그 다음에 찬송과의 그런 그 관계, 이게 그 책에 이제 뒤 부록에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까지 21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앞부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 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배는 사람 내면의 모든 것과 외면의 모든 것, 안팎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게 예배다. 삶이 그냥 전체가 다 예배고 개개인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중에 떠날 때까지 여기 교회 있잖아요. 이거 전체가 다 예배다. 예. 어떤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 말이.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에 양식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거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문자로 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맨 끝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서 바치는 이러한 행위가 예배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인간으로서 올바로 반응하는 게 예배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고. 자, 그러면 예배의 기초는 뭐냐?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예배 참석은 가능한데 예배는 못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경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 완, 갑 외에는 없다. 나머진 다 가짜요, 거짓신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신약시대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삶의 예배를 드리던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공적으로 이렇게 회중의 집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다. 자,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온 혼을 다 들여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혼을 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참 이게 너무나 멋있는 건 리프트 한다는 거예요. 리프트, 혼을 들어 올린다. 우리의 혼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것을 예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 확신 있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기꺼이 그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곳곳으로 퍼져나갈 때, 그때 믿지 않던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받으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배의 준비와 예배의 결과 이렇게 이제 잡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나. 오늘 하는 거는 특별히 공예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공예배. 주일마다 이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의도해 두셨는가. 제대로 드리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예배. 주일만 되면 우리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공예배, 공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이런 공예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저같이 목사는 일단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모임은 지금도 하나님이 직통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와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자랄 수 있지. 직통으로 한다고 해갖고 아무나 나와갖고 돌아가면서 뭐 설교한다고 그러고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오합지졸이 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또 찬양대 이렇게 또 모여서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 피아노, 뭐 올겐, 그 다음에 각종 악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식사 준비도 있고 모두 있고 하여튼 전체가 다 예배라고 했으니까 정말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치우는 일까지 모든 거 다 준비하지 않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서를 맡은 사람, 뭐 일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예배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되니까 그냥 차 타고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 참석은 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는 참석한 건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제가 잠깐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들어갈 때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피에 의거해서 그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한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자, 구약시대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조건이 22절에 네 가지가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진실하게 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을. 진실하지 않은 게 거짓이잖아요. 여기 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다 저기 어디 가서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음 주는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진실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위선과 가식으로 예배드리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절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뭐 한 1,000명 이상 이제 앉아있는데 다 진실하게 드리고 계신 거죠? 네, 진실하게. 저는 진실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진실하지 않게 딴 생각하면 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지금 진실하게 네,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신실하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실하다는 얘기는 예,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 이 히브리서는 맨 앞에서 가서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주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이 수신자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거나 같이 사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아직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그럼 이들하고 같이 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런 그 전통이라든 구약 시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떨쳐버리질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충만한 확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무슨 절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때가 되면 그것도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희생 제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들, 예표들 이런 거를 아직도 예수님도 믿고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또 여기 유대인들하고 같이 사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간 회색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 뭐냐? 구약 시대의 모든 것들은 예표에 지나고 예표. 그 예표가 이제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받은 희생물들인 건 모든 거 다 폐기가 되고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의롭다고 됐다고 한 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는 이런 생각 갖다 버리고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예수님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 놓으신 그 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거 하나만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 뭐 자랑할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허례허식 규례 뭐 등등 해갖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 다 가져다 버리고 그렇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 요 믿음으로 요게 믿음의 충만한 그 확신 요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겸손함이다. 겸손함.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 많고 악한 양심을 가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본인이 뭐 대통령이든 뭐 본인이 국회의원이든 뭐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 되는 부자든 이런 거 그냥 하나님 볼 때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 볼 때는 그냥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고 해요. nothing. 그러한 자세로 앞에 와야지 그냥 고개를 뽀뽀시 들고 예, 그리고 내가 뭐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뭘 하고 하나님께 뭘 하고 십일조를 얼마를 드리고 뭐 어쩌고 해갖고 이렇게 예, 목을 꼿꼿하게 이렇게 하고 오면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그건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이 18장 9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를 비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혹시 내가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이 날 좀 봐달라고, 또 옆에 있는 그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좀 봐달라고 이런 심정으로 여기 나오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존경 못 받아요. 아무리 사장이라 그래도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 굽신거리도 뒤 돌아서선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인간이 아니구나.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은. 그래서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자, 마지막은 순결합니다.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다. 목욕하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앞뒤 문맥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진 걸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순수하게 자백을 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을 자백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회개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와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이런 상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실하게. 이 시간에 와서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예, 진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믿음의 확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 속죄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겸손하게 예, 그리고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한 그런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예,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공예배 때 뭐 순서를 맡으신 분뿐만 아니라 공예배 말고도 여기 오면서부터 여기 나갈 때까지 모든 일이 다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성도들도 대하고 교제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일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문제가 뭐냐. 예, 이렇게 준비하고 올바르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본인이 목회를 하고, 예,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많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좀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더 거룩하게 여러분 무슨 뭐 감정이나 이런 거 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거는 내 죄가 더 많이 인식이 되고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집안의 화평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면 본인이 마음에 답답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 이게 주일에 와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장애물에. 자,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 장애물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심각한 죄를 지면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면 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엄청난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어떤 엄청난 손실이나 뭐 부상이나 뭐 이런 어떤 병이나 이런 게 이제 생기면은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어렵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다. 본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되면은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이 우리가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예배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극복한 그런 사람들의 예를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지 아니하셨냐. 그 남겨둔 그 세 예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회개의 예배를 드린 다윗의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온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다 이런 가운데 심각한 죄를 졌잖아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이걸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를 해갖고 살인을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바세바가 이 죄의 결과로 임신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자, 다윗은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모든 것 다 이제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사무엘기하 12장 20절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 그 전까지는 금식하고 재를 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그런 그 심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기름도 바르고 모든 걸 깨끗하게 이제 한 다음에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으면 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징계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고 더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인정한 거잖아요. 그 인정하는 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예배 드리는 걸로 나타났다. 예배 드리는 걸로. 이게 인간으로서 얼마나 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며 내려치실 때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예, 성경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임할 때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오르시고 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제가 돌아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제거하는 거. 자,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욥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욥기 1장을 펴면 예,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 재산, 가축 이런 모든 거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욥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종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와갖고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욥기 1장 20절에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한 얘기를 듣고도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복종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걸 당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욕할지도 모릅니다. 욥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욥기에 2장에 가서 보니까 그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욥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당신 정신이 나갔냐고,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에요. 뭐 욥의 부인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아내를 뭐 크게 꾸짖지도 않아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참 이게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신뢰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저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병, 뭐 여러 가지 재물의 손실, 뭐 자식들 속 썩이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제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느라. 어떻게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타격을 받고 심신이 피곤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이 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그래 전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주실 때는 여기 욥의 경우 그렇잖아요. 보니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저 하늘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욥의 아내처럼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 지금 이렇게 뽑아놓고는 너무 좋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40대 50대부터 이제 당하게 될 겁니다. 다 직장 잃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역사가 그걸 증명해. 역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퍼주게 하고 좌경화돼서 나가고 무상으로 뭐 해주겠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그럼 결국은 지금 직장 가지고 뽑아준 이런 모든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직장 잃고 무일푼이 되는 그런 순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아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뭐 합니다. 일주일 내내 불평불만. 이제 이거를 조금 먼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죠? 예. 욥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다윗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여러 사례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놓으시려고.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바뀌어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리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출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뭐 집회 나가야 되면 집회 나가고 해야 할 일들 다 하면서 다만 불평불만은 그만하자 가능한 한. 자, 세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성경은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헌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어요. 자, 창세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헌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를 그거를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바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데 예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표현하는 인간으로서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예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희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 이거 오영하거나 남용해서 뭐 다 집 팔아갖고 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케이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게 대가가 큰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 세 가지를 다 지킨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처럼 징계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욥처럼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샘플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 그걸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잖아요. 징계받을 때 엄청난 큰 손실을 당할 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까지도 희생하라고 할 때 정말 그걸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내가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예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한 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제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합니다. 다만 깊이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결과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가지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장애물들까지 그렇게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을 드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레위기 10장 3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우뚝 더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러면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정결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생겨요.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된다. 이 모든 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운영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아, 참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깨끗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을 할 때 사람들이 정결하게 돼요. 각 사람이 그 정결하게 된 각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이면은 그러면 의논해서 더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의논이 오고 가고, 교제하는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쓸데없는 말, 희롱하는 말, 그렇죠? 남을 죽이는 말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개인도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가 더 정결하게 되고, 예배가 정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순환의 방식으로 정결함의 아름다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아서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복 얘기를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오늘 얘기 드리는 복도 꼭 자꾸 돈 많이 버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의 그런 복을, 균형 있는 그런 복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개인의 삶이 강건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강건해지고, 강건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교회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건물을 크게 짓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개인이든 교회든 강건해지고 자꾸 이렇게 세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점점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데 이 공예배 드리는 게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드린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모이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바뀌어요. 정결하게 바뀌어요. 사람들의 모든 것이 윤택하게 변하고 사람들이 더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는 일이 생겨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더 순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은 반드시 좋은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결과 개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 강력한 사람이 되고 교회도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예배를 잘 드릴 때 나타나는 그런 좋은 결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공예배 특히 이렇게 모여서 드리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언의 기회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그냥 증언을 이분이 썼어요.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회당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유대인 여성이 맥아더 목사님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 거기 이제 뭐 랍비가 있을 테니까 거기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지금 결혼 생활이 잘 안 돼갖고 결혼 생활이 지금 붕괴될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있어서, 아, 그래갖고 거기 상담을 하러 갔더니,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빚을 다 갚기 전에, 이 여자가 무슨 빚을 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상담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나갖고, 그래갖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디로 많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몇천 명이 다 멀리다 다 차를 대고 그 주변 지역에 차를 대면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그 교회는 아예 작정을 했어요. 한 10분, 15분 거리에 좀 먼 데다가 차를 다 대고 걸어옵시다 우리가. 그래서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 휩쓸려서 이 사람들이 왜 거기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맥아더 목사님의 그레이스 교회였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거기 앉아갖고 그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걸 보고 이 여인이 회심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이 맥아더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 여인과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날.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있다. 그거는 예배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유대교 회당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린 데서 보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무언가가 다르구나, 내가 믿는 그런 그 유대교이고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구원자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방문하고 오잖아요. 여기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는 이 무리를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들이 정말 그분을 흠모하고, 그래서 이들의 그 얼굴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기쁨과 이런 행복함,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뒤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냥 라그마그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미쳤다고. 고린도 전서 14장 가서 보면 다들 개구리처럼 랄랄라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생기게 된다. 이게 예배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또 그런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증언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오늘 22번에 걸친 예배 시리즈를 이제 마쳤어요.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형제님이 오랜만에 금요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아우, 요즘 좀 바쁜 일이 없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예배 시리즈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됐구나. 그래도 아, 이걸 듣고 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애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